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이 하루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루는 어떤 의미이세요? 어느 정도의 길이로 여러분의 하루를 늘 마주하십니까? 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떤 이에게는 좀 규모 있게 사용하는 하루일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에게는 참 더디간다 생각하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저희 진에 어떤 형제가 시험을 앞두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날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야 좀 마음이 어떠냐 혹은 뭐 붙을 것 같니 혹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잘 기대하며 낙심하지 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하루가 너무 더디갑니다. 하루가 너무 안 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하루는 참 빨리 지나가기도 하죠. 가령 혹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즐기는 하루라면 그 시간은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를, 한 날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주는 시간의 길이를 각자 체감하곤 합니다. 치열하고 바쁜 일상을 살면 그 하루는 금세 지나가는 살 같은, 화살 같은 하루겠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지친 하루면 참 하루가 안 갑니다. 하루가 더디가는 그 경험을 우리 삶 속에 각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루는 요미라는 단어로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미 때로는 그 속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하루의 의미에서 요미이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 혹은 신앙의 위인들의 결정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요미은 단순히 하루로만 사용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한 것을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종종 배웁니다.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1장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 그 시점을 성경은 요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린 고민이 되겠죠. 이게 24시간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니까 이 시간이 되게 길겠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정의를 떠나서 요음은 아,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첫 시작점, 유월절 절기를 의미하고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갈 때 이날 기억해. 이 시점 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12장은 요미, 그런 각별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으로 와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오늘 스바냐서의 저자인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 이 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번에 아시겠죠? 이 여호와의 날이란 아, 24시간이 아니구나. 이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정적이고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부정적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의 하루와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의 하루, 요미을 의미하는 것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게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15절을 보면 황폐하대요. 온 땅이 흑암이 두른대요. 나팔 소리와 전투의 소리를 통해 와, 지금 우리의 생명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하루, 큰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는다면 잠잠할까요? 견딜만 할까요?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두 손,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항거할 수, 항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매우 무력하다. 매우 무기력하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본문 18절을 보면 그 자명한 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은 뭡니까? 주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어떤 대상들이죠? 누군가에겐 아주 고귀한 재산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꼭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못하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대상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의 무력감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은과 금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관,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각, 그 어떤 물리적인 요건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되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할 그날이 오면 누구도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 무력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와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스바냐 2장을 보면 1절, 2절, 3절, 우리 한 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일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에 이렇게 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을 드려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겸손한 자들아,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기에 수치라는 단어가 사실 좀 의역돼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동을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치를 받다의 동사는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사모하다, 누군가를 갈망하다. 그러므로 의역해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은 누구도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아, 무엇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아 예요. 그럼 그 앞에 누구도에, 무엇도에 어떤 대상을 넣을 수 있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이죠. 뒤에 이어 나오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로 부르시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비교해서요? 이방인들과 비교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호칭은 매우 타당합니다. 존 칼빈의 5대 교리 중 전적 타락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를 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모든 인생사 하나님을 찾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은과 금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마치 그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기대하지만 그 은과 금도 우상도 그 심판 앞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이걸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그 현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참 절망스러운 신이시죠. 여기에서 끝나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심판일 리 마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3절 말씀에 1, 2, 3절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즉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아, 그 다음 동사가 보이십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모일지어다의 모으다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 특정한 대상을 모을 때만 사용하는 동사였더라고요. 그게 적어도 여러분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모일 때 쓰는 동사가 아니라 물건을 모일 때 쓰는 동사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무언가를 모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돌, 나뭇잎,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모을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녀들아, 가서 돌과 지푸라기와 나뭇잎들을 좀 모아와라. 이게 어떤 상황 같으세요?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준비해라. 제단을 준비하기 위해 그 제단을 쌓을 모든 것들을 모아와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제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아,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너희의 예배가 심판을 면하게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공의와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녀들아,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을 정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숙제로 당면한 과제인 공의와 겸손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겸손에 대해 정말 많이 접하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 것? 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뒤로 빼고 그렇게 내 실정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와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더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겸손 같으세요? 어느 시점, 어느 과정까지 인정하는 게 겸손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심판,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 처분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 성도가 가져야 할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날에 나의 선택한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처분할 테니 너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만 구하라. 그러므로 스바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 저주의 핵심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처분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심판이 아닌 처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방법이 뭐라고 나오나요? 마지막 보이세요? 하나님이 숨기시겠다. 하나님이 숨기시겠다. 저는 귀가할 때면 이렇게 집에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들은 이미 청소년이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딸 둘은 늘 숨습니다. 자기가 숨어서 자기 어디 있다고 찾을 때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루는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숨은 걸 알아도 가만히 그냥 옷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아내와 첫째와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숨는다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대요. 그게 숨기심이 예배와 공의와 겸손과 연결된대요. 그러면 이 숨김의 의미만 찾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주 자명하게 얻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는 반석이 참 평평하고 널찍한 돌일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네가 복되도다 너라는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하셨기 때문에 아 적어도 반석이라 하면 널찍한 돌 아주 넓은 바위처럼 이미지가 각인화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바위 반석이라는 셀라라는 단어는 사실 요새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큰 돌 밑에 무언가를 가두어 놓는 거죠. 그 돌 밑에 있는 아주 음침한 곳에 그 누군가를 숨겨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편 18편에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라 하는 골짜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어떻게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그곳에 그 돌 밑에 그 골짜기 밑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아니 내가 사는 성도의 삶 내내 나를 가장 은밀한 곳에 두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살피시고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덕택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당당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고백하시며 은혜 누리시길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주님이 주목할 만한 그곳에 놓아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처분으로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상의 직장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직분으로 살게 하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들은 겪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처분을 갖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성도의 직분처럼 단단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더하여 기도하실 때에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